할렐루야. 열방을 선교하며 가정과 이웃을 특별히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비전을 갖고 힘에 지나도록 헌신하고 수고하고 계시는 우리 은혜의 샘물교회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교회 소식이 우리 중국 상하이까지 들릴 때 얼마나 큰 기쁨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복되고 아름다운 주일, 이렇게 좋은 교회에서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고요, 허락해 주신 우리 윤 목사님, 또 당의 장로님, 온 성도 여러분께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유다 남쪽 유다 왕 여호사밧의 기도의 내용입니다. 여호사밧이 왜 이렇게 기도하게 되어졌는가, 그 기도의 배경을 알기 위해서는 역대하 17장, 18장, 19장, 20장 말씀을 보셔야 되는데요. 먼저 17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대신하여 왕이 되어 스스로 강하게 하여 이스라엘을 방어하되. 여호사밧 아버지의 이름은 아사였습니다. 이 아사 왕이 초기에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신앙의 개혁들을 이뤄가게 되었는데, 나중에 노후에는 자국의 군사력으로 유다를 지킬 수가 없게 되자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이방 군대, 아람 군대의 힘을 의지하여 나라를 지키려 했습니다. 여호사밧은 이렇게 힘없는 유다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마음에 걸렸는지 왕위에 오르자마자 한 일이 뭐냐? 스스로 강하게 하여. 스스로 강하게 한다라는 말을 요즘 우리말로 한다면 자주국방할 수 있는 막강한 군사력을 갖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만 이 친위 부대가 100만 대군을 거느리게 되어지고요, 유다의 견고한 성읍에 군대를 주둔시키게 되어집니다. 한 나라의 지도자로서 막강한 군사력을 갖겠다, 그거 잘못됐다고 말하는 사람은 없겠죠. 그러나 백성들은 먹을 것이 없다, 그러면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과 별다를 바 없겠죠. 그런데 여호사밧 왕은 경제에 있어서도 부강해집니다. 그래서 5절, 6절에 보면 비록 조공을 받은 거지만 경제에 있어서도 강대국이 되어지고요. 그리고 17장 7절, 9절에 보면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을 각 성읍으로 보내서 물론 율법을 가리키는 거지만 교육정책에 있어서도 열심을 다합니다. 근데 여러분, 역사상 어느 정권이든 억울한 사람이 많으면 그 정권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여호사밧은 각 성읍에 재판관을 세워서 하나님 앞에서 바른 재판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일에도 힘씁니다. 이야,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옛날의 왕이나 오늘날 대통령, 여러분 이 정도 되는 한 나라의 지도자면 훌륭하지 않습니까? 군사력이 있어요. 경제력이 있어요. 교육정책. 요즘은 우리 한국에는 조기 고등어 들고 다니는 조기 유학생들이 없어졌잖아요. 많이 없어졌잖아요. 한때 얼마나 많은 조기 유학생들, 제가 있는 중국에만 해도 조기 들고 고등어 들고 들어왔던 이 조기 유학생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게 어떤 교육정책의 일관성이 없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여호사밧은 군사 교육정책도 있었고요. 더군다나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바른 재판이 이루어지겠다. 훌륭한 지도자가 아닙니까? 그런데 왕이나 대통령이 이외에 또 한 영역을 집중해야 됩니다. 그분이 외교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외교. 지금 여호사밧은 남쪽 유다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1차적으로 북쪽 이스라엘과 이 외교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아버지였던 아사 왕도 북쪽 이스라엘과의 전쟁 속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되어졌거든요. 그래서 아람 군대를 의지했던 거예요. 전쟁이 일어나기보다는 외교 문제를 잘 푸는 것이 더 바람직한 것이죠. 그런데 혹시 교회 다니신 지 얼마 안 되신 분이나 성경을 잘 모르시는 분을 조금 설명하면,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출애굽돼서 가나안 땅에 와서 첫 번째 왕이 사울왕, 두 번째가 다윗왕, 세 번째가 솔로몬 왕, 그 다음에 솔로몬 왕 이후에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북쪽 이스라엘, 북쪽을 10개 지파가 모여서 북쪽을 이스라엘이라고 그러고, 남쪽은 르호보암 왕을 중심으로 두 개의 지파가 모여서 남쪽을 유다라. 그래서 마치 대한민국이 남한과 북한으로 갈라지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지금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로 갈라져 있댔어요. 여호사밧은 지금 남쪽 유다의 왕이었어요. 그러니까 1차적으로 외교 문제를 북쪽하고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냐. 자, 18장 1절입니다.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고 아합 가문과 혼인함으로, 뭐함으로? 혼인함으로 인척관계를 맺었더라. 여기 혼인함으로 인척관계를 맺었다는 것이 뭐냐? 쉽게 말해서 정략결혼을 통해서 사돈지간을 맺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사밧이 외교 문제를 풀기 위해서 가장 우상을 섬겼던 왕, 이 아합 왕과 자기 아들을 사위로 주고 아합의 딸을 며느리로 맞는 이런 정략결혼을 통해서 이 외교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 앞에 악한 것이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요, 이방 문화가, 특별히 우상을 섬기는 그 문화가 남쪽 유다에 들어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엄격하게 금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묻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고 한나라의 지도자로서 왕으로서 자기 역할을 잘하겠다라고 덥석 아합과 정략결혼을 통해서 외교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결국 이렇게 되자 자기의 사돈이었던 아합이 원치 않냐는 길리앗 라못을 쳐들어가자라고 제안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가서 아합은 죽게 되어지고 여호사밧은 혼쭈검이 나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어졌을 때 그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여호사밧을 선견자 예후가 나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19장 2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9장 2절 자 시작. 하나님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나가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 이르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라.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은 옳은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진노가 임할 것을 예언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이런 성경 구절을 읽다 보면 마음속에 참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다. 하나님만을 예배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지만 우리가 한눈을 팔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우상을 섬기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노를 내리시는 무서운 분. 아니,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굉장히 속이 좁고 이기적인 신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한 손에 홍당무를 들고 한 손에는 채찍을 들고 하나님만을 섬기면 우리에게 홍당무 주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우상을 섬기면 채찍을 가는 그런 하나님, 그런 이기적이고 속 좁은 그런 무서운 하나님일까요? 사실 하나님의 여호사밧이 이렇게 외교 문제를 풀려고 하는 걸 왜 모르겠어요? 외교 문제는 자기 열심만으로만 되는 게 아니잖아요. 상대와의 관계잖아요. 그래서 군사력을 키우고 경제력을 키우고 교육정책을 갖고 나라에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바른 재판을 이루면서 이 외교 문제를 이렇게 정략결혼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데 이것은 당시 고대 중동지방에 있어서 왕들이 하는 하나의 전략이었어요. 흔히들 다 하는 방법이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섬기는 왕이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왕이 하나님을 의뢰하기보다는 자기의 꾀를, 자기 열심을 쫓아 살아가는 이런 여호사밧의 신앙을 좀 더 성숙한, 좀 더 업그레이드된, 좀 더 고급한 신앙의 삶으로 이끌기 위한 하나님의 손길이 진노라고 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마치 부모가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에게 징계의 매를 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진노를 통해서, 이 징계의 매를 통해서 여호사밧을 좀 더 성숙시키기를 원하셨던 거였어요. 그럼 그 하나님의 진노가 어떻게 나타났냐? 20장 1절입니다. 그 후에, 글쎄 어느 날, 20장 1절 그 후에 어느 날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와우! 여호사밧은요, 지금 군사력 100만 대군을 거느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모압이 쳐들어온다? 모압을 막았을 수 있는. 암몬이 쳐들어온다? 암몬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세일산 사람들, 마온 사람이 쳐들어온다? 그걸 물리칠 수 있는 100만 대군을 거느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거는 전혀 예상치 못했던 문제예요.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거예요. 암몬, 모압, 마온 사람들이 같이 연합군대를 형성해서 한꺼번에 쳐들어온다? 이거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예상치 못했던 난관, 위기 앞에 여호사밧이 흔들립니다. 여호사밧이 다리가 풀려요. 3절 보니까 여호사밧이 두려워요. 여호사밧이 두려워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렇게 열심히 한나라의 지도자로 최선을 다했던 이 왕이 전혀 생각지 못했던, 예상치 못했던 문제 앞에 그가 두려워하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여러분들도 예상치 못했던, 생각지 못했던 위기, 난관, 문제 앞에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찾아오는 근심, 걱정, 불안함들, 이런 두려움 가운데 떨고 계시고 있으십니까?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실 생각했던 부모님이 갑작스럽게 중환자실에 들어간다든지, 아니면 가족 중에 자식들이 생각지 못했던 병으로 인해서 그렇게 중환자실에 들어가 있다든지, 연속극이나 소설에 나오는 것 같은 그런 이야기들이 우리 부부관계에 일어난다든지, 내 뱃속에서 나온 내 새끼 자녀의 문제로 인해서 정말 어떻게 할 수도 없는, 어르기도 하고 야단을 치기도 했지만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자녀의 문제들, 아니면 믿었던 사람들, 내 주변에 있는 인간관계의 문제로 여러분이 두려움에 빠져보신 적은 없으십니까? 여러분들이 인생에 이런 예기치 못했던, 생각지 못했던 위기와 난관들 속에 찾아왔던 그런 두려움들, 그런 두려움들을 어떻게 해결하시며 지금까지 오셨습니까? 아니, 여러분들이 인생에 이런 삶에 이런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두려움으로 여러분들에게 엄습해 온다면 이런 두려움을 어떻게 해결해 가시겠습니까? 우리는 과연 어떻게 이런 두려움들을 이길 수가 있을까요? 3절에 보니까 여호사밧이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여호사밧은 이 두려움을 어떻게 해결합니까? 여호와께로 낯을, 얼굴을 향하여 들고 간구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온 유다 백성과 함께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합니다. 낯을, 얼굴을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했다, 간구했다. 여러분, 평상시 내가 평안하고 평상시 어려움이 없고 그래서 평상시 잘 나가고 내가 열심히 산 것만큼 내가 이만큼 산다라고 생각했을 때, 도리어 이렇게 예상치 못했던, 생각치 못했던 어떤 위기와 난관이 두려움으로 찾아와 도리어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며 전심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겠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도리어 역설적인 우리의 축복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이런 위기 앞에 얼굴을 하나님께 향하여 그 기도했던 그 기도의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이에요. 12절, 13절 다시 한번 볼까요? 우리의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그런데 여러분, 13절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이런 구절 읽으면 이렇게 은혜가 됩니까? 저는요, 결혼하기 전에는, 제가 중국 상하이에서 담임 목사로 목회하기 전에는 이런 13절 같은 구절은 그냥 읽고 지나갔댔어요. 그런데 제가 결혼해서 처자식 있게 되어지고 또 목회하면서 이제 담임 목사의 역할을 하게 되었을 때 전에 찾아오는 이 13절이 얼마나 와닿는지 몰라요. 우리가 흔히 어떤 사람이 성공하고 출세하고 높은 위치에 올라가면 부러워하겠지만, 여러분, 어떤 위치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런 어떤 책임감의 이 막중함들의 그 중압감이 있잖아요. 책임감이 있잖아요. 지금 여호사밧은요, 자기 하나가 아니라 내가 책임져야 될 가장 힘없는 자들, 아내와 어린 자들, 자녀들을 뒤에 세워놓는 거예요. 우리 흔히 남자들 그러잖아요. 무슨 문제가 있으면 아이 나 하나야 뭐 목구멍 뭐 거미줄 치료하고 나야 어떻게 되는 괜찮지만 내가 책임져야 될 이 처자식들. 아니 어떤 공장을 운영하고 회사를 운영하다가도 회사가 부도가 나고 문제가 되면 어떻게 해요? 나야 또 그렇다 할지라도 내가 책임져야 될 이 식솔들을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들 속에 가장 목회하면서 어떤 그 무게, 참 무거움이 있냐. 우리 이혼하려고 그럴 때 자녀들을 생각하면 제일 이혼 앞에서 힘들어지는 것처럼요. 우리 교회 와서 거듭나고 신앙이 파릇파릇 자라고 있는데 교회 문제로 인해서 혹시 이들이 시험에 들거나 이들이 상처를 받을까 이 마음에 무거움들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어려울 때 목사님들의 마음들 속에 가장 힘든 게 이렇게 신앙으로 새롭게 이렇게 변해가며 자라가는 이분들을 향한 그 마음의 무거움이 있거든요. 지금 여호사밧 씨 아내와 어린이들, 자녀들을 들여놓고 오직 주만 바라보겠다. 하나님 내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겠다라고 마치 하나님 앞에 항복하듯이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기도하는 내용을 읽다 보다도 또 한쪽에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여호사밧이 너무 엄살부리고 너무 무기력한 모습을 갑자기 보이는 것 같아요. 마치 축구선수가 전반전은 잘 뛰다가 전반전에 잘 못 뛰면 후반전도 기대하지 않을 텐데 전반전에 그렇게 잘 뛰던 선수가 후반전에 와서 잘 못 뛴다 이게 이상한 것처럼 그렇게 힘있게 군사력, 경제력, 교육정책, 바른 재판이 이루어지고 죄를 정하면서까지 외교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이 여호사밧이 대적할 능력도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본다 너무 무기력한 모습처럼 보이는 거예요. 오직 주만 바라본다. 그러니까 종교를 아편이라고 말하는 거 아니야? 아니 왜 기독교는 어떤 위기와 문제, 난관에 부닥치면 그걸 뚫고 나갈 강한 정신력을 갖도록 그렇게 설교도 하고 그렇게 성도들을 말씀으로 양육을 해야 되는데 아니 문제만 생기면 평상시 안 하던 기도 갑자기 문제가 생겨 안 하던 새벽 기도하니 금요 기도하니 무슨 금식 기도한다라고 그러고 그러다가 또 문제만 해결되면 날라룰루거리고 그러다가 또 문제만 생기면 하나님 목자님, 목련이 기도해달라고 그러고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 기도해달라고 목사님, 평생 뭐 직인이야 기도 부탁하고 또 문제 해결되면 날라룰루거리니 그러니까 종교를 아편이라 그러지. 그런데 사실 여호사밧이 지금 엄살부리면서 정말 무기력하게 오직 주만 바라보겠다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여호사밧은 열심히 살았던 왕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예상치 못했고 생각지 못했던 위기의 문제 앞에 자신의 한계와 부닥치는 거예요. 와, 내 열심으로 다 할 수가 없구나. 내 노력으로만 다 해결할 수가 없는 이런 예상치 못했던 위기 앞에 그가 무너지면서 하나님을 찾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도리어 평상시 잘 나갈 때, 평안할 때 하나님을 잊어버리다가 도리어 이런 위기와 두려움 앞에 하나님을 찾고 전심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수 있다? 이건 도리어 역설적인 하나님의 축복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흔히 세상은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를 하나님이 도우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직 주만 바라보는 것은 결코 무기력하고 나약한 모습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왜 여호사밧이 오직 주만 바라보는 것이 왜 무기력하고 나약한 모습이 아니냐? 그것은요 하나님은 인간을 디자인하실 때 처음부터 인간은 하나님만 의뢰하며 살아가도록 우리를 설계하셨어요. 마치 하나님이 물고기를 만드셨을 때 물고기는 어디서 살 때 가장 자유롭죠? 물 속에서. 그런데 물고기가 왜 내가 물에서만 살아? 그리고 모래사장으로 튀어나온다? 불 속으로 들어간다? 그건 불고기지 물고기가 아니에요. 물고기는 물 안에서 가장 자유롭게 살도록 그렇게 설계되어져 만들어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전자제품을 살면 설명서대로 사용하지 않으면 기계가 망가지는 것처럼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창조의 원리가 뭐냐? 인간은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도록 하나님 없이 내가 주인 노릇하고 내가 하나님 노릇하고 내 마음대로 내 노력으로 내 열심으로 살아간다? 그것은 도리어 기독교는 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치 부모를 부모로 인정하지 않고 왕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 불효요 반역인 것처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아니하고 내가 왕 노릇하고 내가 주인 노릇하고 내가 하나님 노릇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을 성경은 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호사밧은 도리어 자신의 한계와 자신이 생각지 못했던 위기와 난관 앞에서 자기를 발견하며 하나님 앞에 쓰는 거예요. 하나님,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겠다라고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쓰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것이 또 무기력하고 그런 나약한 모습이 아니냐? 지금 여호사밧이 주만 바라보겠다라고 했잖아요. 그 주,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그가 기도하면서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6절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나이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지금 여호사밧이 오직 주만 바라보기 때문에 주, 그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강하고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시냐? 그 주, 그 하나님을 뭐라고 말하냐?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섬겼던 하나님, 이삭이 섬겼던 하나님, 야곱이 섬겼던 하나님, 역사 속에서 역사를 운행하셨던 역사의 하나님.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나이까? 인간의 손으로 깎거나 빚어서 만드신 신이 아니라든지, 신이 아니고 인간의 사색의 산물이 아니라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창조의 하나님.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인간의 생사화복을, 한 나라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며 열방을 통치하시는, 다스리시는, 통치하시는 하나님. 누구도 하나님과 맞설 수 없고 누구도 하나님과 싸워 이길 수 없는 손에 권세와 능력을 가지신 능력의 하나님. 그 하나님만 바라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역사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통치하신 하나님, 그리고 능력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겠다고 말하면서 9절에 보니까 하나님 과거에 솔로몬 왕이 예루살렘 성전을 하나님께 봉헌하면서 하나님 만일, 이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여 만일 우리 가운데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일하면 주의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우리가 범죄하여, 비록 범죄하여 이 땅에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임했다 할지라도 이 성전에 올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으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구원하시겠다라고, 응답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만 바라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그 응답의 확신으로 우리가 잘 암송하는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있잖아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께서요, 우리가 부르짖고 기도하면 응답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부르짖고 기도할 때 응답하시겠다라는 것을 맹세라도 해야 된다면 맹세도 하고 싶었어요. 근데 맹세라고 하는 것은 자기보다 더 큰 권위 앞에서 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하나님보다 더 큰 권위가 없으시니까 2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그래요. 이를 행하시고 그 일을 만들고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시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에 명예를 걸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넌 내가 응답하고 내가 알지 못한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서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가 부르짖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고 어두운 가운데도 밝은 빛을 비춰주시는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여호사밧이 오직 주만 바라보겠다라고 역사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통치하시는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자기가 책임져야 될 백성들을 뒤로하고 가장 힘없는 자들을 뒤로하고 하나님께 쓰는 거예요. 하나님! 자, 이제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그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되잖아요. 오직 주만 바라볼 때 첫 번째로 하나님의 위로가 있습니다. 오직 주만 바라볼 때 하나님의 위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이제 야시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요. 자, 20장 14, 15절을 보면 14, 15절 여호와의 영이 14, 15절 여호와의 영이 회중 가운데서 레위 사람 야하시에게 임하셨으니 그는 아삽자손 맞다냐의 현손이요 여이엘의 증손이요 문하냐의 손자요 스가랴의 아들이더라. 야하시를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야하시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이 무리로 인하여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치 든든한 아버지가 자녀를 꽉 껴안으면서 두려워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여호사밧을 찾아와 위로의 하나님이 되어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그렇잖아요. 때로는 우리 인생에 크고 작은 문제 속에 그런 어떤 두려움을 갖고 몇 시간을 때로는 밤을 새워 기도할 때 아직 문제와 상황은 달라진 것은 없지만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그 첫 번째 사인이 뭔가 설명할 수 없는 어떤 분위기처럼 내게 그 다가오셔서 두려워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말씀하시는 위로의 하나님 되지 않으십니까? 저는 고향이 을지로 삼갑니다. 왜냐하면 저희 부모님이 함경도 분이시고 또 저희 아버님은 6.25 때 1.4.5 때 피난 내려오신 게 아니라 6.25가 일어나기 전에 서울로 파견 근무로 나오셨다가 6.25를 맞아서 서울에서 피난을 내려가셨어요. 그러다가 부산 대구를 거쳐서 을지로로 와서 사시게 됐는데 이북 사람들이 이 방산시장, 을지로에 있는 방산시장 주변에 많이 사셨잖아요. 그래서 뭐 영락교회, 충현교회, 성도교회 다 이북분들이 거기서 이제 교회 다니는 분들이 거기서 있었잖아요. 그래서 저희 부모님도 이북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을지로 삼가에 와 사시면서 제가 태어났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저는 시골 배경이 없어요. 거기다가 친척들이 없었기 때문에 저는 서울에서만 살았댔어요. 거기다가 저는 막내 중에 막내요. 저는 지저분한 거하고는 견딜 수가 없는. 그런데 제가 선교에 대한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선교에 대한 마음이 있어서 동남아시아를 단기 선교를 가가지고 혹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는가 했는데 혹시인데 역시나 나는 나갈 수 없다라는 걸 확실했어요. 그런데 같이 갔던 일행이 기영 형제는 일본이 맞을 것 같대요. 일본 그러는 순간 닭공하고 우동이 딱 떠올라왔어요. 그렇다면 일본은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일본에 와세다 대학 앞에 있는 세슈 그리스도 교과라는 일본인 교회의 대학부 사역자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10년 동안 그 교회에서 선교사로 있으면서 일본 사람들이 이래서 예수 믿기 어렵고 일본 교회가 있고 일본이 이렇구나. 10년 되니까 일본을 조금 알겠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돌아가신 사랑의 교회 오카노 목사님으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엄선교사, 앞으로 중국 상하이 땅이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 되니까 상하이 한인연합교회 담임 목사 그 자리에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저는요 굉장히 편식이 심해서 설탕에다 밥 비벼먹고 저 지저분한데 잘 못 적응하고요. 저 그런데 갈 수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관계가 아니라 예, 이런 관계였기 때문에 제가 상하이를 일단 가서 설교를 하고 저는 아니라 여러분 무슨 중국에 가서 한인교회를 해요? 한 번도 제가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무슨 중국에 가서 한인교회를 한다는 걸 전혀 생각하지 않았는데 근데 하여튼 한 달 반 만에 모든 청빙 과정이 끝나게 되어지고 하여튼 뭐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가라 그러는 것 같지 않고 우리 아내한테도 얘기했더니 당신이 결정하라 그러고 뭐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를 때 그래 잘 모르면 좁은 길 가자. 사실 좁은 길도 아닌데 하여튼 상하이를 가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상하이에서 21년간 목회를 하고 2년 전에 65세로 은퇴하고 지금 벌써 들어온 지 이제 2년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2002년도에 상하이를 갔을 때 공안이 그렇게 무서웠어요. 여러분 중국에서 이렇게 목사로 살아가려면 항상 두 분의 임재를 느껴야 돼요. 하나님의 임재와 공안의 임재를 전화를 걸든 이메일을 하든 누구를 만나든 늘 두 분의 임재를 느껴야 되는데 이제 중국 그 교회 신경당이라는 중국 교회가 8시부터 10시까지 예배를 드리면 2시간을 텀을 띄어서 이제 우리 한국인들이 그 예배당을 빌려서 1부 예배를 드리고 2부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이제 한중수교가 1992년 되니까 2002년, 2003년 이렇게 하면서 10년이 넘어가니까 상사 주재원들, 자영업자, 유학생들이 정말 쏟아져 들어오는 거예요. 쏟아져 들어오는 거예요. 엄청나게 들어오면서 이제 1부, 2부 예배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3부 예배를 하려니까 이게 오후 예배, 저녁 예배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건축위원들이 꾸려지고 옥공장 3층짜리 건물을 임대해가지고 예배당으로 꾸며서 상하이 시정부에다가 통보를 했어요. 우리 여기 너무 좁아서 여기서 우리 예배 못 드릴 것 같아. 그리고 우리 한국교회는 주일학교라는 게 있어. 그래서 애들 예배를 드리려면 여기는 너무 위험한 것 같아서 우리 저기 가서 예배 드릴게. 저는요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안 된다는 것은 어르신들이 결혼 반대할 때 쓰는 말인 줄 알았어요. 진짜 안 되는 거야. 진짜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돼? 우리 한국 남자들은 군대에서 뭐 배웠어요? 안 되면?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 우리가 지금 중국인을 선교하는 게 아니라 한국 사람들이 한국말로 예배드리겠다는데 왜 안 되냐? CNN, KBS, MBC 다 와라. 세계적으로 열어놔시키고 여기 국제도시고 우리가 비즈니스 하러 왔는데 왜 안 돼? 그러면 될 줄 알았어요. 진짜 안 되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면서 이제 시간이 끓는다가 이제 우리 요즘 우리 교회로 말하면 재직회 비슷한 게 있는 거예요. 거기서 의장 목사님 하고 손들면 이런 걸 예상을 못했니? 예상을 했어요. 근데 건축위원들이 그때만 해도 2002년 3년도에는 한국 경제가 중국보다 좀 힘이 있었기 때문에 밀어붙이면 된다고 생각했고 우리가 중국인이 아니라 한국 사람들끼리 하는데 뭐 안 되냐 하고 강하게 나가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진행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지금 계약을 하고 그래서 이렇게 하면 뭐 위약금도 위약금이지만 리모델링 한 거 다 해서 한 한국 돈 한 2억 정도가 손해를 보게 되는 거예요. 못 들어가게 되어지면.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중국에 와서 어렵게 비즈니스 하면서 건축원금 했는데 2억이라는 돈에 손실을 대면 누군가 책임을 져야 되지 않냐는 거예요. 책임이라는 말을 제가 딱 듣는 순간 그럼 건축위원장이 1억? 내가 담임 목사니까 1억? 근데 저는 사실 대학생 사역, 청년 사역을 한 20년 동안 했고 일본에서도 저는 캠퍼스 사역했어요. 저는 부목사 생활도 안 했고 처음 한인교회 담임 목사가 된 거예요. 우와 이래서 교회가 시험이 들고 목사님이 쫓겨나가고 이렇게 문제가 되는 거구나 생각하면서 평상시 교회 예배당 문제 때문에 기도했지만 그날 저녁에 이 상하운동의 각도가 더 심해지고 횟수가 많아지면서 하나님 근데 그때 당시는 저는 그렇게 중국이 무서웠어요. 사실 공안을 그렇게 무서워할 것도 아닌데 공안한테 잡혀가면 손톱발도 막 뽑고 고문당하고 막 어떻게 될 것 같고 왠지 무섭고 중국에 지금 누구하고도 의논할 수가 없는 그리고 그때 당시는 상하이는 저희 교회밖에 없었어요. 교회가 딱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한인교회라는 게. 그런 상황들 속에서 제가 정말 하나님 정말 을지로 삼가에서 태어났던 닭광하고 우동 때문에 일본 갔던 설탕에다 밥 비벼먹었던 나 같은 사람이 그 제 모습이 그때 제 모습이 그 공안들을 두려워하면서 비 맞은 비둘기 놀랜 토끼 같은 제 모습이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책임을 지래요. 하나님 제가 선교사를 살다 왔는데 1억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서 밤새 기도하는데 그 새벽녁에 기영아 두려워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마치 풍랑이 있는 그 바다를 그 거친 바다를 밤새도록 노를 저어갔던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뚜벅뚜벅 걸어와 내니 두려워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경아 두려워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오늘도 여러분의 인생의 삶에 이런 예기치 못하고 생각지 못한 문제들이 다가왔을 때 나를 아시고 내 형편과 처지를 아시고 나의 상처와 아픔을 아시는 주께서 오직 주만 바라보는 자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두려워 말라고 말씀하시는 위로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오직 주만 바라볼 때 하나님이 주가 되십니다. 오직 주만 바라볼 때 하나님이 주가 되십니다. 그 15절 후반절에 보면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이야기하는데요. 유다의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여호사밧은 단지 하나님도 위임받은 왕에 불과한 거예요. 그런데 여호사밧은 자기가 유다의 왕이라고, 자기가 유다의 왕이기 때문에 유다 백성은 자기 백성이라고 자기 열심으로, 자기 최선으로 열심히 왕 노릇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외교 문제를 풀기 위해서 우상을 섬겼던 아합과 정략결혼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여호사밧에게 하나님이 말씀하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이거였어요. 여호사밧, 이 나라가 누구 거니? 네가 유다의 왕이니까 유다가 네 나라야? 그리고 유다 백성이 네 백성이야? 그렇다면 이 전쟁은 너한테 속한 전쟁이라는 거야. 그러나 너는 하나님이 세운 대리통치자, 청지기에 불과한 거고 유다의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시고 유다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고백한다면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라고 하는 거야. 다윗과 골리앗이 싸울 때 다윗이 전쟁의 승패는 칼과 창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말은 어떤 전쟁의 능력, 승리가 하나님께 있다라고 말한다면 지금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이야기하는 건 뭐냐? 로드십에 대한 이야기인 거예요. 누구 거냐라는 거예요. 누구 거? 여호사밧, 네 나라야? 네 거야? 그래서 네가 그렇게 열심히 산 거야? 여러분, 우리가 최선을 다한다, 열심히 사는 것은 미덕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크리스천은요, 나의 열심이, 나의 최선이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열심, 최선이냐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선도 되고 악도 되어집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열심히 산다,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것은 미덕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크리스천은 나의 열심이, 나의 최선이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최선, 열심이냐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선도 되고 악도 되어진다라고. 여러분이 회사를 자영업을 하고 비즈니스를 한다. 내 회사, 내 것. 그래서 내 회사라고 내가 움켜잡고 이 문제들과 어떤 난관들 앞에서 쩔쩔쩔매며 두려워한다. 그게 내 거라고 생각하면 여러분의 비즈니스의 크고 작은 문제는 여러분의 전쟁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내가 비록 이 회사의 사장이라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이 세우신 대리통치자요. 나는 청지기입니다. 이 회사의 진정한 주인은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한다면 여러분들의 비즈니스의 크고 작은 모든 문제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뱃속에서 나온 내 새끼, 내 자녀라고 생각하고 여러분의 그 자녀를 끌고 있다면 여러분의 자녀의 모든 문제 여러분께 속한 전쟁이 되지만 하나님, 비록 내 뱃속에서 나온 내 새끼라 할지라도 이 아이의 진정한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이 아이의 진정한 왕이시라고 고백한다면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크고 작은 모든 문제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내일, 여러분의 진로, 혹시 결혼 안 하신 분들, 여러분의 결혼, 여러분의 평생의 삶, 누가 주인이냐는 거예요. 누구 것이냐고 묻는 거예요. 주님이 내 삶의 왕이라고 고백하신다면 크고 작은 모든 문제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7절 8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해 죽는 자도 없다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중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세 번째로 오직 주만 바라보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있습니다. 오직 주만 바라보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있습니다. 우리 17절 상반절을 보면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여기 여호와께서 구원하는 것을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비홀드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본다라고 하는 여기 이 말은 너무너무 중요한 단어입니다. 사실 우리 기독교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를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기독교 신앙은 내가 먼저 시작한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먼저 나를 택하시고 하나님이 내게 찾아오셔서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시고 그분이 나를 어떻게 이끌어 가셔서 미래의 하나님 나라까지 이끌어 가시는지를 비홀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삶에 어떻게 펼쳐가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첫 번째 레슨도 이거였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나왔어요. 그런데 며칠 가다 보니까 앞에 홍해가 가로막힌 거예요. 뒤에서 애굽 군대가 잡으러 오는 거예요. 사면초가 진퇴양난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면서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나서 여기서 죽게 하느냐라고 아우성을 칠 때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14장 13, 14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출애굽기 14장 13, 14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해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그래요. 너희는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어떻게 행하시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모세의 지팡이를 통해서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건너게 하시고 애굽 군대를 그 홍해 가운데 속에서 그들을 다 멸절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삶에 어떻게 역사하신지를 보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 상하이 한인연합교회가 그렇게 난리를 칠 때 어떻게 됐냐. 중국에서 최초로 외국인들 교회가 허가되어지는, 그래서 중국에서 2004년도에 저희 그 예배당이 임시 종교활동 장소로 결정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가 되어지면서 그 다음에 이제 영어권 그리고 중국에서도 외국인 교회를 이제 인정하게끔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고요. 상하이 한인연합교회는 이제 다하게 이제 상사 주재원들 그리고 뭐 유학생들 또 주로 이런 자영업자거든요. 전 교인의 95%가 다 대졸입니다. 전부 뭐 싸울 때도 너만 S대냐 그러면서 싸우는 데거든요. 다 똑똑하다는, 각 회사에서 똑똑하다는 사람은 다 모였댔어요. 거기다 담임 목사까지 똑똑했으면 교회가 쪼개졌을 거야며. 그래서 우리가 출석 교인이 한 3,200명 되는 거거든요. 정말 똑똑한데 하나님께서 상하이 한인연합교회 정말 어떤 거냐? 비즈니스 애드미션이라고 하는, 정말 로잔에서, 저도 이제 오늘 예배 끝나면 로잔 가야 되는데요. 로잔에서 2004년 비즈니스 애드미션이라는 걸 발표를 하게 되어집니다. 이번에 로잔에 5,000명이 참석하는데 2,000명이 이쪽을 지금 선택, 그 그룹을 선택을 하게 되어지는데요. 이 비즈니스 애드미션이 뭐냐면 이랜드 같은 기독교 기업을 비즈니스 포미션, 그러니까 선교를 위해서 비즈니스를 한 수단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돈을 갖고 선교나 구제를 사용한다면 비즈니스 애드미션은 선교로서의 비즈니스예요. 비즈니스 자체가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을 어떻게 성경적으로 비즈니스를 할 것인가. 그런데 NGO가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이윤을 창출해 갈 것인가. 이윤을 창출해가는 이 과정을 성경적으로 하여서 이 영향력이 선교까지 이어지게 되어지는 이 비즈니스 애드미션을 2007년, 그래서 하나님이 이 지구촌 가운데 로잔에서 2004년도 이야기하고 상하이에 다 교인들이 비즈니스 때문에 와 있는 분들이죠. 그래서 상해교회를 통해서 이 BAM 포럼을 이끌게 되어지고 지금 한국에는 IBA라고 하는 큰 선교단체로 지금 이루어지게 되어지고 올해 로잔대가 이제 한국에서 이루어지면서 이 BAM들이 지금 세계 선교는 다 비즈니스입니다. 이 일터 쪽으로 어떻게 나갈 거냐, 그리고 어떻게 선교사들, 풀타임 선교사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어떻게 일터 현장, 특별히 이 다문화권과 같이 살고 있는 이 이주민 사회 속에서 어떻게 선교를 이루어가는가, 이 일들을 하나님이 상해교회를 통해서 일하셨던 거예요. 오직 주만 바라볼 때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오직 주만 바라보는 자에게 네 번째 송축의 골짜기를 걷게 하시는데요. 이 20장 17절 조금 전에 읽었던 것처럼 유다와 예루살렘에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으니 하메라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가만히 서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이 가만히 쓴다는 것이 그냥 감나무 밑에서 오직 주만 바라보겠다라고 있으면 감이 뚝 떨어진다 그런 것이 아니라 가만히 쓴다는 것은 전심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바라보라는 거예요. 전심으로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믿음의 순종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 믿음의 순종이 뭐냐? 그 적진을 향해서 나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그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능력이 함께 하신 것을 믿고 반응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직 주만 바라본다,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구원을 본다는 것이 문제가 사라지고 문제로부터 회피하고 문제로부터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문제와 직면을 시키시며 어떻게 하시는지를 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여호사밧이 엎드려 하나님을 경배하며 기도하면서 성가대를 조직하고 그 문제 앞으로 담대히 나가게 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야. 글쎄요, 암몬, 모압, 마온 사람들이요, 자중질환이 나서 자기네들끼리 싸워가지고 들판에 올라가 보니까 다 죽은 시체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3일 동안 그들이 가져온 전리품을 취하고 그리고 26절, 4일째 되는 날 26절 넷째 날에 무리가 브라가 골짜기에 모여서 거기서 여호와를 송축한지라. 그러므로 오늘까지 그곳을 브라가 골짜기라 일컬었더라. 어떻게 보면 피비린내가 나야 될 골짜기, 남편이 죽고 아버지가 죽고 자식이 죽고 유다가 멸망을 당할 수 있는 이 피비린내가 나야 될 골짜기가 오직 주만 바라보겠다라고 할 때 여호와를 송축하는 브라가의 골짜기, 송축의 골짜기가 된 것처럼 오직 오늘 우리 인생의 삶에 우리에게 엄습해오는 두려움들, 문제들 앞에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내가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시라고 오직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송축의 골짜기를 걷는 이 놀라운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피곤하십니까? 삶이 너무나 막막하고 너무나 무겁습니까? 혹시 여러분의 피곤함이, 여러분의 답답함이, 여러분의 두려움이 내가 주인 노릇, 내가 왕 노릇하고 있기 때문이 아닌지요? 내 열심으로, 내 노력으로 내 인생을 살아가기에 기쁨과 즐거움을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오직 주만 바라보겠다라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되심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의 삶에 함께하시는 이 간증의 승리, 송축의 골짜기를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평생의 삶이 오직 주만 바라보며 송축의 골짜기를 잡는 여러분의 삶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